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지난번과 이제 본문은 똑같은데 이 1절 한 절만 1절과 2절까지만을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까지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대한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참 나눌 수 있고 내가 또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가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주일오전에 말씀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13번째로 혼인잔치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또 심지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내용을 대충 이렇게 잘 아는 그러한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물로 이제 와인을 만드신 그 이제 기적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로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해 봤었는데, 첫 단어가 이제 셋째 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라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그리고 잔치, 그리고 기적,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단어,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날은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됐던 자가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는 날이 셋째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낫게 하시는 날, 하나님이 찢으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상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날, 되살리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셋째 날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셋째 날은 하나님을 뵙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날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셋째 날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가나의 혼인 만찬, 혼인 잔치 이 사건에 의도적으로 맞추어 놓았다. 셋째 날로 의도적으로 이걸 맞추어 놓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포도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움. 포도즙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잔치 자리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결혼 잔치 자리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마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져 버린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담는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아담 이래로 이제 죄 가운데 죽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 인류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선언의 자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포도즙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미지가 이제 피인데 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오셔서 이제 자신의 죽음의 그 사역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시는데 그 사역의 지금 첫 출발점에서 지금 이 포도즙,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새 피로 맺는 그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라 표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게 되는 새 상속 언약,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여기서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물은 무엇이었냐? 물이 포도즙이 되었는데 또 물을 지금 두세 통 담을 수 있는 항아리 여섯 개 가득 채우는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물은 뭐냐? 물은 이 땅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강력하게 증언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물과 피가 한 의미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물도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엄마의 양수로부터 나와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생수의 샘이 되신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생명수, 생명의 물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의 개념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즐거움의 상징이자 그 피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구약에서 물이 포도즙이 될 때는 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실 때 그 첫 번째 재앙이 모든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물이 피가 될 때는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피로 변하는 포도즙이 되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완전한 그 복, 기쁨이 회복되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개의 키워드인 그 혼인 또 잔치 기적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혼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혼인, 영어로는 이제 marri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흠정역에서 marriage라는 단어를 그냥 혼인잔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인잔치로 했는데 맞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혼인이 잔치인 것은 그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잔치를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치 맡은 자, 그렇죠? 자, 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 창조 사건의 어떤 완성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완성이 결혼,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을 한동안 혼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여자, 그러니까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전부 독립된 인격체로, 완전한 인격체로 각각 독립되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창조의 완성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그 아담과 이브,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 이브와 이 아담이 육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아직 솔로인 분들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저도 40년 동안 완성이 안 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완전하게 독립된 하나의 개체들이지만, 그러나 이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물론 모든 결혼 한 쌍 한 쌍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결혼은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가 짝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정의가 되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결혼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대단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이것은 인격을 가진 서로 다른 그 성별의 두 사람의 이 사랑, 이것의 합법적인 결실인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2월에 결혼하는 또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하나 있는데, 결혼은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인간 사이의 이 결혼의 개념을 하나님은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선생과 학생의 관계,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심지어는 어떤 친구와 친구의 관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경이 이 남편과 어떤 처녀, 정혼한 처녀, 이런 관계로 묘사하듯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성경에 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너를 만드신 이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다. 이 표현도 좀 독특하지요.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다. 사실 이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브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만든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란 그런 거예요. 원래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내를 만드는 자가 이렇게 그런 개념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인류의 대표 중에서도 특별하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의 대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어떤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개념이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결혼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셨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이 있으신가? 물론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결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또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녀짓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창녀짓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숭배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그 태도 이걸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런 지적은 뭐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4절부터 한번 보시지요. 성경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창녀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에스겔서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4절. 또 네가 너를 위하여 우뚝 솟은 처소를 지으며 모든 거리에 너를 위하여 높은 처소를 만들었도다. 내가 내 높은 처소를 모든 길 머리에 짓고 내 아름다움을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 발을 벌려 내 행음을 더 크게 더하고 또 몸집이 큰내 이웃들 곧 이집트 사람과 음행을 범하며 내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전들,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건물들, 건축물들, 신전들, 어떤 물건들, 형상들, 이런 것들을 지은 것, 이것이 영적인 행음, 영적인 창녀짓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죠. 오벨리스크. 이렇게 사각 기둥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다가 맨 위에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꾸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있어서 지금 대단히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로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들을 지어 놓은 것, 이것이 우상숭배, 이것이 영적인 행음이고 창녀짓이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몸집이 큰내 이웃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물론 남자들도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행음하고 하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행음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멋지게 생기고 몸집도 좀 이렇게 크고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간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집이 큰내 이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이집트는 대단히 강성하고 큰 나라잖아요. 아시리아, 이집트 뭐 이런 국가들과 거기에 이제 붙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이었다. 이렇게 창녀짓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장 2절입니다. 이 개념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참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짓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을 들어 높은 곳들을 향하게 하고 네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자가 누웠다는 것은 이제 그 음행을 이제 했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높은 곳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명산, 뭐 조금 좋은 산 이런 데들은 다 뭐가 있냐면 다이 신전들, 산당들 같은 게다 거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이 길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나니 내가 내 행음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마치 길거리에서 창녀가 남자를 꾀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이 길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창녀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아 뭐 많은 대언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호세아는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4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그러니까는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거 다 나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이런 여신 형상 뭐 이런 신상들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행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는 참 남편이 있는 여자로서 이 행음을 하고 창녀짓을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윤곽을 잡으시죠. 온갖 좋은 산들, 골짜기들, 이런 산들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교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돌을 쌓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그리고 그 형상들에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처 상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복을 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지조가 없이 하나님이라는 한 남편에 대한 지조가 없이 여기저기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그 인간적인 어떤 도움들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창녀짓이었다. 남편 있는 아내가 딴짓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결혼의 언약을 깨트린 어떤 여자와 같았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는 것은 옛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때 한번 모세가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뿌려가며 언약을 한번 맺었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언약인데,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의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확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정말 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온 남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몸을 함부로 파는 이러한 여자에 대해서 사실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즉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 자, 호세아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 중에 호세아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호세아 대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행음한 여자를 이제 아내로 이렇게 맡도록 하신 그러한 대언자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자,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내주겠느냐, 어떻게 버리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망하도록 놔두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넘겨줘서 너희들이 망하도록 하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니까 망한 곳들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도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행음한 이 아내에 대한 맹렬한 분노,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분노를 그대로 다 집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이 행음한 아내를 내가 완전히 내치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맹렬한 분노를 내가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호세아서 2장 쪽으로 가보시면요, 11장에서 2장으로 가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혼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혼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혼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혼하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혼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왜 다시 정혼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예레미야 31장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결혼 관계의 그 언약을, 결혼의 그 서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이제 정혼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아내로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어떤 큰 목적,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도 똑같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혼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혼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네가 주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정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기초적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자, 이러한 이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영적인 맥락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완성이고, 또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어떤 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첫 어떤 기적 사역이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대단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마치 한 남자의 아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끊임없이 영적인 창녀짓을 하면서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은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내,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찢으셨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서 다시 아내로 맞으시겠다는, 다시 정원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그 내용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 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하시게 됐을 때 첫 선언식 같은 것, 첫 신고식 같은 것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이 깨진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시의적절한 그러한 일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참 정확하게 의도된 그러한 타이밍이고 그러한 기적입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건을 순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본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키워드는 잔치입니다. 잔치. 자, 생각을 얼른 이제 조금 전에 건 좀 접어놓으시고, 결혼은 접어놓으시고, 일단 새롭게 좀 이제 잔치로 넘어가 보십시다. 결혼은, 이 결혼 예식, 이것은 하나의 잔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치를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feast, 영어로 fea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잔치, 어떤 축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생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사건이고 그것은 또한 기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사건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하나의 잔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잔치를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급적이면 잔치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재앙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평안과 복이란 말이죠. 사람이 기대하는 것, 사람이 재앙을 기대합니까? 아니죠. 사람은 기쁜 것, 복을 기대해요. 그거를 하나님은 마침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일만 죽도록 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애초에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적당한 일,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치거나 너무 소진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쉼을 가지면서 축제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6일 일하고 7일째 쉬도록 하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즐거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적당한 일을 하고 하루는 이제 그게 뭐 일요일이 됐든 언제 7일 중에 하루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요. 얼마나 이게 참 기쁜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삶이라는 건 뭐 7일째만이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매일이 축제일 수 있어요. 매일이. 매일이 그냥 잔치일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 인간이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걸 동경합니다. 그런 삶을 동경해요. 그래서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어떤 체제들, 국가와 체제들이 그걸 실험했는데 그걸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 이제 이 인류가 그걸 뭐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4차 산업혁명을 뭐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대략 그 개요를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과 인간이 다 인터넷으로 결합된 가운데 기계가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기계가 모든 인간의 단순 노동을 비롯한 고차원적인 노동까지도 다 기계가 다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기계가. 기계가 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국가는 인간이 일을 하고 국민이 일을 해서 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근데 로봇들이 다 일을 하면 어떻게 국가 재정이 충당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세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어쨌든 그 노동 중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꿈입니다. 중노동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면 로봇이 그 인간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 다 해주니까 인간은 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가가 로봇세를 통해서 받은 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좋은 사회죠. 그렇죠?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세상의 모형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적절한 이 여유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 그걸 지금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인간들이 기술의 그 혁신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0차, 400차 산업혁명이 와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그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적절히 일하면서 참 잔치하는 인간, 잔치를 즐기는 인간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회복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뭐로 나타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잔치로 모임을 하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절기들이에요. 절기들. 이스라엘에게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하는 7개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절기라고 부르는데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무교절이라고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잖아요. 그것의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east 축제,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잔칫날인데 이때가 지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잔칫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예. 무교절과 유월절, 패스오버는 같이 한 절기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무교절 자체가 잔치 기간이다.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초실절이라고 번역된 이 절기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입니다. 잔치인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두는 날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게 이게 초실절이에요. 칠칠절은 뭡니까? 칠칠절, 7일이 일곱 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50일째 되는 오순절인데, 칠칠절, 오순절, 이제 같은 개념인데, 칠칠절의 영어 표현도 똑같습니다.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ek, 그 주들의 절기, 주들의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추수가 끝나는 그 날을, 그 어떤 시점을 정해서, 그때에 함께 모여서 잔치를 갖는 게 그게 칠칠절, 오순절인 거예요. 나팔절, 이것도 그럼 잔치와 관계 있나? 맞습니다. 나팔절의 영어 표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Feast of Trumpets예요. 나팔을 불어서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일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면서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 나팔절인 거예요. 장막절 똑같습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은 원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괴로운 생활을 했던 것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좋은 집에 잘 살다가 말고 장막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또 여기도 또 일주일 동안 움막 같은 거 초막 같은 거를 이렇게 짓고 거기에 거해야 돼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야외에 가서 뭐 텐트 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보다는 일부러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날에 어떤 그 광야 생활의 괴로움을 상기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잔치로.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잔칫날들이 이게 장막절인 거예요. 이때가 또 여기도 또 추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The Feast of Ingathering. 뭔가를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축제, 잔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1년에 상당히 많은 그 날수를 잔치하며 지내라고 하셨어요. 일만 죽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잔치하면서 보내도록. 사실은 이 마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교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셨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바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이방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잔치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자신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잔치집에서 하셨을까? 이것도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게 의도되고 계산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괜히 거기서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잔치를 잃어버린 인간, 기쁨과 잔치를 잃어버린 이 인간의 이 삶에 잔치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 시작점을 잔치집에서 그것도 결혼 잔치집에서 시작하시는 이것은 얼마나 적절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남은 그 세 개의 키워드 중에 세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책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기적. 이것의 영어 표현은 beginning of miracles입니다. 그래서 기적들의 어떤 시작을 여기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에 많은 걸 맞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I am 선언, 나는 뭐다, 이렇게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하는 그 I am 선언, 이게 지금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I am that I am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자기 정체성 선언이신데 어쨌든 그것도 7개를 요한복음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도 지금 7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 기적들의 시작이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beginning of miracles, 이 표현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더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적은, 성경에서의 기적은 이것은 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바로 말씀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함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그 믿게 하려는 것,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다시 그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기적들을 행하신다. 저희가 사도행전 할 때에도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 이것은 현대인들도 이 기적을 많이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기적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표적은? 아, 유대인.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합법적이에요. 모세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표적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얘기할 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자, 왜 행하셨냐?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늘 말씀의 확증과 관계에 있는 문제지 어떤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참 이교도들로서 지금 교회에 더해진 이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내가 대언자다, 내가 사도다, 내가 병 고치는 어떤 은사가 있다, 무슨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그 기적 비슷한 것을 이렇게 일으키게 될 때, 그것은 첫 번째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표적은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표적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만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표적을 요구할.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입증하는 도구인데, 지금 이교도들에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이 되는 이 기적을 이해할 때,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이 표적으로 인해서 그 확증하기 위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교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를 잠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다 초대받아 가셨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거를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된 순간부터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어떤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이 뭔가를 조치를,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자여 이렇게 이제 호칭한 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대단히 이제 당시 사회 문화에서 이제 어떤 대단히 공손한 표현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이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들이 어머니께 하는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분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 그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의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뭐 후자가 맞다고 이제 믿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때,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자기가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때를 계속해서 이제 기다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보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정결케 하는 관례에 따라서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그 집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이제 아구까지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 잔치를 맡은 자가 그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는 완전히 이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은 모른 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지금까지 남겨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교훈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기적은 종들의 순종과 관련이 있었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동네의 평범한 한 청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네의 한 평범한 청년이 잔치에 이렇게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그 청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물통에 물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종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조금 가짜났을 수도 있고 황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결케 하는 관례에 따라서 그랬다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씻어야만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물을 거기다가 채워놨던 것이라면 사실 잔치가 계속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미 그런 의식은 다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끝나서 별로 필요 없는 일인데 그 물을 다시 채워놓으라고 했을 때 종들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아,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종들에게서 이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생기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종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이러한 순종하고 믿는 이 모습은 두 번째 일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 무명의 청년이 얘기하니까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포도즙 떨어졌다는데 물 퍼다 주는 거잖아요. 포도즙 떨어졌다는데 뭐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지금 손님들한테. 이 잔치 맡은 자 물 먹일 일이 있는 겁니까? 이게 물을 떠다가 냉수 먹고 속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떠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들이 야 이거 떠다 줬다가는 이거 낭패다. 이거 무슨 일이 무슨 물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고 이거 나 놀리는 거냐고 이제 욕 먹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떠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물을 그 통에 아구까지 채운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이 맹물을 갖다가 잔치 맡은 자에게 갖다 준 이 행위는 더 큰 그 믿음의 행위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 그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들이 이걸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는 순간까지 포도즙으로 안 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들이 뭐 그걸 일부러 떠서 이렇게 마셔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보기에 그냥 물이거든요. 보기에 계속. 근데 어쨌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갖다 드렸을 때 그것이 이제 포도즙으로 변한 백포도주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포도주가 아니죠. 실수했습니다. 포도즙. 포도즙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적이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속임도 아니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자연 세계,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는 물질과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나 이런 어떤 법칙에 어긋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로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 여섯 개가 다 중요했습니다. 셋째 날이라는 개념, 물이라는 개념, 포도즙이라는 개념, 혼인이라는 개념, 잔치라는 개념, 기적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개념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결혼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시고 그 잔치를 잃어버린 인간의 삶에 잔치가 시작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환상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23장을 같이 하십시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323장입니다. 주시니 행복하네. 일한 것 없어도 믿는 나를 의롭게 여기신 주의 사랑 예수님 보여 있어 죄로 죽은 날 살렸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피가 위대하네 주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도 기쁨 있네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내 걸음 정하시네 예수님 보여 능력 있어 고난의 길 다 견디네 값주고 산 나를 인도하시 주님 그 피가 위대하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리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도 내게는 이득이라 예수님 보여 능력 있어 주님이 애초에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죽도록 일하지만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일에 매여 있고 늘 일에 찌들어 있고 일만 생각하는 일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세상에 속했을 때의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방식, 일에만 묶여있는 삶,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없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악하다고 하신 말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도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